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네. 9월 9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이 바깥에 고속도로 교통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 여기저기 지금 차량 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출근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사고니까 우리가 잠시 마음을 좀 누르고 출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갈수록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가 다시 1년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선 이제 6개월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먼저 이 미국과 이 한국의 현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연휴 기간이 있어서 네, 하루가 그냥 지나가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워싱턴 전망대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코로나 극복, 뭐, 부스터 얘기도 나오고, 뭐,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들은 만약에 돌파 감염이 돼서 만약에 치유가 됐을 때 면역력이 굉장히 높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극복 올해 이제 한 9월 달이니까 이제 3개월 4개월 남았는데 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뭐 백신들 다 맞고 뭐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내가 기대감이 높았는데
예.
지금 어쨌든 일단 숫자 나타난 거를 보게 되고 나면은 이게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라고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레이버데이를 기준으로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작년 1년 전보다 3.5배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 수는 2.5배, 사망자가 1.8배가 더 높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게 도루묵이 돼버렸다고 그러나요?
네.
지금 사실 이때쯤이면 원래 이제 잡았던 7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다 극복이 돼갖고, 이제 9월이면 완전히 이제 안정적 상황으로 갈 거를 기대했는데,
네.
거꾸로 1년 전에 비해서 확진자, 입원 환자, 사망자가 두 배에서 세 배가량 높은 상태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다시 이제 후퇴런 꼴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하루 평균이 15만 명씩 확진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20, 30만 명대보다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만 명까지도 내려갔단 말입니다. 한참 이제 최저점 갔을 때보다 15배가 다시 늘어난 거니까 입원 환자도 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그랬었지만 사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정말 책임들을 져야 된다. 이 백신 맞지 말라고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
네, 네.
불가피하게 뭐 의료적인 이유로 해서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돼야 되겠지만은
네, 네.
터무니없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갖고
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백신이 없고 이렇게 당한다면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겠지만은
네.
백신이 넘쳐나서 지금 폐기 처분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거꾸로 이렇게 환자 수가 또 사망자 수가 늘고 그런다는 거는
네.
이건 정말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야 될지 거기에 휘둘려서 엄하게 목숨 잃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여전히 34% 정도는 최소한 더 버티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일단 환자들 늘어나고 급증되고 나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초기에 봤던 식대로 중환자실 다 꽉 차고
네.
산소호흡기인가 이런 거 치료하는 부분도 인력 딸리고 특히 이제 의료 인력 같은 것들이 딸리고 그러니까 주별로 뭐 그 연방 그 재해관리청 같은 데서 긴급 저 발동을 해갖고 이제 기동대 내지 방위군들 같은 경우 주방위군에서 이제 의료 관련된 인력들이라든가 인원들이 추가로 배치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아직 저거 이제 한참 하고 있는 학생 간호사들
예.
이런도 이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업무 같은 경우 원래 의료 인력들이 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비의료 인력 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행정적인 처리들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이제 뭐 아이다호, 알라바마, 아칸소 이런 데 같은 데는 네. 육군에서 이제 그냥 팀들이 긴급팀들이 구성돼 갖고 의사, 호흡기 치료사, 뭐 간호사 이렇게 이런 자격증사는 이제 몇십 명씩 팀을 해서 할 정도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주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군에서 지원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제일 좀 우려되는 게 어린애들이에요.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거 보게 되고 나면은 이제 지난 일주일, 이거 가장 최근 나온 것이 이제 9월 초까지 통계니까.
예, 예.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일주일 동안에 이 코로나19 확진 받은 어린애가 이제 어린애라고 하면 일단 이제 18세, 이제 성년 아닌 18세 미만.
예, 예.
아니, 이제 25만 1000명 정도쯤이 된다는데 이게 가장 이제 지금 낮아졌을 때.
예.
저 확진자도 만 명 안팎되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6월 달에 비교하면 한 30배가 많은 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퍼지면서 그동안에 미성년들이 저기 자들 누적 확진자가 한 500만 명 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25만 명이 이제 지난주에
네.
이렇게 한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어린애들이 늘어나오냐, 저 환자들이. 이게 지금, 이 전체 확진자의 한 4분의 1가량이 이제 바로 요 연령대 아이들이라니까.
네.
이게 이제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입원 환자 같은 경우도 요 나이 또래들이 10만 명당 0.49명이었는데.
네.
이게 한 달, 한 두 달 전만 해도 0.07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도 그냥 몇십 배로 늘고 입원자도 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사망자도 생기지 않겠어요.
네.
다행히 이제 어린애들이 이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층 내지 이제 시니어층들보다는
네.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그 뭐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각하지 않아서긴 한데 지금 어쨌든 확진자의 4분의 1 이런 식이 이제 저 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중증으로 연결될지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델타 변이라는 것이 워낙 전파력이
네.
높고 그러니까 예. 일단 지금 나온 소식으로 보면 플로리다 같은 데서는 어저께 연방 법원에서 그 참 이게 뭐 이렇게 거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긴 하지만 그 주지사래는 뭐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 하게 되고 나면 차기 지금 공화당 제일 이제 유력 트럼프의
이어,
예, 라고 하는데,
네.
지금 거꾸로 내려갖고 명령 내리는 거는 학교에서 마스크, 강제로 쓰지 못하게끔 행정명령을 내려갖고,
네.
그거 말 안 들으면 교육부라든가 해당 사람들 월급 안 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내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이게 제정신인지 아닌지 정말. 그 지금 이 제일 지금 저 걱정하는 것도 이 학교예요. 바로 지금 다들 학교 이제 대면 수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그 저 자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세 명인데 학교 갔다 가서 한번 해봤더니 두 명이 확진이 되는 거예요. 알라바마에 좀 살고 있는,
예.
켄터키에 살고 있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증세도 없었답니다. 실제로 증세도 지금 별로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네.
지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뭐 애들 바글바글 모여갖고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도 활동성 크니까.
예.
거기서 그냥 멀쩡하던 애들도 다 확진이 옮겨질 수 있고.
예.
단지 어른들 모양 증세가 안 나타난다 뿐이어서 지금 방심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 그래서 지금 저 의료 전문가들 얘기는, 어린애들이 지금 12세 미만 특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못 맞기 때문에.
예.
이 백신, 이 코로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거리두기랑 마스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지사례는 또 시작해서 소위 유력 정치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앉아서 집회 열어갖고 저기 마스크, 저 거부하자 이런 거 그냥 이 다, 이게 정말 이게 사람 잡는 정, 저 사람들 아닌가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이건 진짜 뭐 백신이 없고 그러면 뭐 그거는 그 그야말로 이제 촌내 맡긴다 치더라도 백신이 넘쳐나는데 거꾸로 정치인 뭐 이런 주지사 이런 정말 이거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인간들이라고 해야 될지 욕이라도 좀 해야 될 그런 기분인데 앉아서 거꾸로 못하게 막으니 이게 지금 제정신인 게 아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무슨 업보조고서라니. 아,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15만 명씩 늘고 있으니까 아, 이 델타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건 뭐 일단은 백신을 맞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대는 거는 이제 여러 번 입증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변이가 또 다른 변이를 불러일으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일부 소식이긴 합니다만 델타 변이로 하게 되고 나면 백신 효과가 지금 8분의 1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의 저항만 다 집단 면역만 갖췄으면 괜찮았을 걸 이제는 주사 맞은 사람들도 이제 간단치가 않다라고 네. 하니까 다시 마스크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나면 아, 끝난 게 결코 아닌 것 같고 이 점점 더 상황은 결코 뭐 개선은 조금씩은 돼가긴 하지만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떨어지는 여전히 상당한 이제 위험을 지금 안고 가야 되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델타 변이라는 뭐 이런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스크 쓰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는 정말 이런 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거.
네.
근데 책임져봐야 그지. 아, 거기 휘둘려 갖고 되면 자기 목숨 결코 손에 나는 거, 저 잃는 거니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 돌파 감염 접종을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도 이 돌파 감염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뭐 정책적으로는
그렇죠.
뭐
어떻게 했어요?
뭐, 네. 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놨지만 본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뭐 그때 방법이 없는데 비교적 그래도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 자체적으로 이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은 아프간 사태 촉발이 된 그 9.11 사태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말이죠. 지금 이 아프간 상황, 뭐 미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정리는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뭐 외형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탈레반 쪽에서 자기네가 정상 뭐 이제 이런 국가로 간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수반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내각 책임질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정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 우려들을 했던 대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군, 이른바 반군이라고 해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저항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아마 제압이 됐다.
네.
이제 진압이 됐다 이런 식이니까 탈레반 천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34개 주로 구성돼 있다는데
네.
34개 주도, 그러니까 뭐 주 전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그 주의 그 캐피탈,
네.
거기들은 다 뭐 탈레반이 접수를 했다라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봐서는 국가 전반을 이제 장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상 국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인권이라든가 여성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무자비한 탄압과 다름없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그 탈레반 그 정부 속에서 과거 정부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 내지 달라지는 걸 보여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는 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보도들 보게 되고 나면은 뭐 아주 삼엄한 내지 살벌한 탄압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소위 회계식
네.
그런 이제 통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 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참 대단한 여성들인데 이제 그런 식의 시위 비슷하게도 했나 본데 뭐 그냥 채찍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자비하게 그 저기 휘두르고 뭐
네.
뭐 몽둥이 같은 경우는 휘두른다라고 그러고 게 지금 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왜 저 영화 같은 데 봤던 다 온몸 다
예,
뒤집어
예.
쓰고 딱 눈만 내놓고 가는 거 그거만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학교 같은 데서는 강의실에 천막 아니 저 커튼 쳐갖고 남녀 구분을 해놓고 뭐 이런 정도니까 이 어쨌든 우려했던 것들은 고스란히 지금 이제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일단은 탈출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제일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대략 뭐 다 했다. 이제 1, 200명 정도 선 남아있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본인의 의지인지 뭐지인지 아직 연결이 안 되는지 하여튼 이제 100여 명 단위로 남아있나 본데
네.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미 정부가 어떤 식이든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공항 쪽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커머셜 라인 같은 경우는 가동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공식적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육로 쪽으로도 무지하게 퍼져서 이제 흩어져 다 있나 봐요. 예. 난민 한쪽은 난민이 그렇죠 난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넘어가려고는 되니까 국경 접하고 있는데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가 제일 그 그런 측면으로서 이제 많이 넘어가는 데인가 본데 그래도 한 70만 명 정도가 넘어갔다니까. 예. 이미 한 150만 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은 철책을 높이고 뭐 온갖 이제 이렇게 저기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하더라도 뭐 산악이든 뭐든 해서 넘어가나 보죠. 예. 그래갖고 지금 공항을 통한 카불에서의 공항을 통한 탈출은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끝났지만은 이제는 이 전혀 언론 눈에도 안 띄고 세계인들 눈에도 띄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각자 도생식으로 해서 이 이제 난민들이 곳곳에 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간 지금 생활상은 뭐 예상했던 대로 국가가 지금 돈이 없고 인프라가 없고 또 인력 같은 경우가 없고 그러니까 예. 이 아마 이제 심각한 그 정지 상태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예, 예.
뭐 캐시 같은 경우 이제 안 돌고 식량난 당연히 이제 저거 심각해졌고 뭐 실업자는 지금 아주 완전히 급등했다라고 은행에서 이제 그냥 소액 찔끔찔끔 하는데도 이제 그것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매일 이제 장사진이고 근데 제일 문제는 탈레반이 어쨌든 덜컥 나라는 인수는 했고 총으로 했는데
예.
아, 이른바 이제 국가를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탈레반의 주력 인력이라는 것이 단지 전투원들이고
예.
뭐 7, 8만에서 10만 된다는데 우선 그 10만 명으로 해서 34개 주를 다 골고루 분산해서 지금 정기병력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아프간 이제 원래 병력들은 다 해산된 상태고 당연히 뭐 우리 생각한 데는 저 공산당 이제 저기 빨갱이들 넘어와 갖고 호군한 다음에 그럼 그 저기 그 인력으로 하지 여기 무슨 경찰이나 군에 있던 사람들 가담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산시켰겠죠. 그러니까 국방이라고 이제 감당해야 될 치안 감당해야 될 때가 이제 10만 명 정도인데 이게 그 넓은 뭐 아프간 아 이거 커버가 안 되는 거고 또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 대원 대부분이 문맹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전투만 하고 아 뭐 이런 거였지 실제로 행정이라든가 국가 무슨 운영 경영 이런 측면에서는 안 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상 국가로 간다는 거겠지만 이제 수도에서 대통령궁에서
네.
혹은 이제 그거를 주변을 둘러싼 이런 데서는 모양을 조금 갖췄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이 아프간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고 운영해 나가는 이런 쪽 부분은 뭐 택도 없이 어림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들 이제 호소해지려는 거는 관리라든가 학자라든가
네.
이제 이 그전에 거기서 했던 사람들 돌아오라 처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도 뭐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곳곳에 테러가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들은 난민도 난민이지만, 그 속에 섞여올 수 있는 이제 테러리스트들.
예.
뭐 이런 애들 걱정이 되고 나니까, 그냥 이제 같은 난민으로 넘어가도, 단순 난민 취급이 아니라 이제 의심, 뭐 얼마나 그런 것들 저 심하게 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제일, 저기 되는 거, 저 문제 되는 거는 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또 다른 테러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아 뭐 탈레반이라는 거가 자기 나름대로 조금 거린 두려고 할지 모르긴 하지만 무슨 알카에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 테러를 미국에 대한 테러를 주도했던 조직들이 그야말로 지금 아주 전성기로 완전히 그냥 그 아프간에서 활기를 친대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 권력 분점해 가는 과정에서 장비 뭐 돈 그다음에 조직 권력 이런 것들 다 이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이제 숨어서 있던 어떤 그런 은신 조직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니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제 또 다른 알카에다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럭무럭 지금 이 커가고 있다라는 큰 걱정거리를 앓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프간 그 현지에서는. 뭐 정말 전 세계의 정보 초포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국방산업이 아프간 전쟁 때문에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이 철군 후에는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 기획 산업이 굉장히 활기를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번에는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 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너 너무 예뻐졌다. 성형했니?
페어팩스 기우미 치과에서 치아 교정했잖아.
치아 교정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졌는데?
버지니아 유일한 메스터 프로바이더인 기우미 치과에서 하는 패스트 브레이스. 몰라? 치아 교정을 단 3, 4개월 만에 교정하는 획기적인 교정 기법이래. 지금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20% 디스카운트도 하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도 빨리 데려가야겠네.
신경치료 등 일반 치료도 30년 경력의 기우미 치과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703-273-2545 273-2545.
96년생이니까 2021년이면 65세가 되었네. 세월 참 빨라.
벌써 65세가 되었네요. 메디케어 신청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복잡하다고들 해서 말이야.
그럼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주는 스마트 보험으로 연락 한번 해봐요. 703-639-0882.
1956년생이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복잡한 메디케어, 2021년도에도 스마트 보험이 도와드립니다. 703-639-0882, 703-639-0882.
받으셔야 합니다.
깜짝이야. 뭘 봐드리는 거야?
어머님, 받으셔야 합니다.
깜짝이야. 너까지 왜 그래?
어머니 받으셔야 합니다.
뭘 봐도 나봐. 뭘 봐도.
바디 브랜드에게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XD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 2에 하이키까지.
난 파라오 2.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 브랜드.
기능 좋은 명품 안마체어. 자신 있는 전문 딜러로서 가장 만족하게 구입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강마을로 오세요. 에난데일 1호점은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703-354-1515, 410-461-1515.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 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대선이죠. 대선이 이제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국 대선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네,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 김 의원님, 이 한국 대선 지금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양당 여야가 다 지금 이제 이 대선 후보를 이제 뽑아 나가는 이제 네. 먼저 이제 여권 쪽에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는 예비 경선들 우리 이제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야당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론전이라든가 뭐 기타 정책 발표, 뭐 공약 발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들 서로들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권 쪽에서는 지금 두 차례 충청도 지역 쪽에서의 예비 경선 이게 결과가 뭐 1위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2위 이낙연 후보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54-28 정도니까 뭐 그만하면 뭐 사실 더블 스코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제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압도적으로 그 제압을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과반수가 넘게 되고 나면 뭐, 그, 이제 다시 또 2차 이런 거 없이 그냥 곧장 결정되고 나니까. 근데 지금의 흐름으로 봐갖고는, 이제 이재명 그 지사가 네. 이거를 이제 후보를 역시 예상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어저께 보니까 의원직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선거라는 건 뭐 함부로 이제 예단을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항상 이제 강조드렸던 것이 이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이 참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네.
아주 이 그야말로 엄청난 돌발 변수가 일어나갖고 상대방 이제 후보 같은 경우가 치명적으로 어떤 이런 것이 되기 전에는
네.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꼭 이제 뭐 이랬던 큰 저 뭐 항공모함 내지 네. 유조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선회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한번 밀려나가게 되고 나면 그 흐름을 타게 되고 나면
네.
그래서 지금의 흐름으로 봐갖고는 뭐로 해도 이제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또 뭐 하여튼 또 막바지 뒤집기가 가능할지 만약에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그 사표를 던진 것도 이제 결국 이제 자기 본부장인 이제 호남 호남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표를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백의종군 오겠다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지금의 그것이 이제 가능하려면 그래도 무슨 뭐 5% 10% 차이 난다는데 그러면 한번 던져볼 만한데
네.
지금 이제 54.5 대 뭐 28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흐름 내지 그 대세는 이걸로 기울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해도 지금 객관적인 편이 되겠죠.
네.
지금 이 흐름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참 후보라는 게 어떤 스펙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스펙으로 치는다고 하면 이낙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저 거기에서 비교가 안 되죠. 기껏 해봐야 이제 시장 지방단위 시장에다가 도지사인데 여기는 뭐 당대표의 총리의 뭐 후광이 엄청났던 저건데 이 결국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기는 하지만은 이 대권 후보가 되고 나라를 움직이고 그러려면은 물론 자기 당내에서의 어떤 지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은 때로는 거기서 이런저런 비난을 듣고 저건다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현안에 대해서. 특히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당내 경선을 해가면서도 사람들이는 것이 결국은 이제 누가 더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또 따져봅니다.
네.
저게 내 마음에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건 자기 당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좋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나면 설령 내 눈에 조금 거슬려도 그래도 우리 당, 나랑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쪽이 됐으면 하는 거고. 이제 바로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확장성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평가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나면 설령 당 입장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예.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나면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그런 미묘한 차이 때, 때로는 당내에서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확실한 목소리와 정책 이런 걸 제시하고 그것이 나는 마음에 안 만들지만 그래도 다른 뭐 야당이라든가 중도 사람들한테도 저건 먹힐 만하겠다. 이런 여지가 있게 되고 나면 그걸로 손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깨문 눈치만 보다가 그냥 눈치만 보다 눈치로 끝나는 이런 게 아닌가 그 좋은 스펙에 그 좋은 기반을 가지고
네.
결국은 자기 목소리가 없이 오로지 문재인만 쳐다보다가 그냥 거기 입만 맞는 말만 하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몰락의 지금 길을 건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표를 의원직 사퇴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그 한번 저걸 던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호남에서 결판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역시 압도적인 우세로 안 된다면 사실상 이제 게임은 끝난 거라고 봐야 되고 여당 쪽은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아마 수삼일 내로 뭐 길게 가지도 않고
네.
호남에서 판세 드러나게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 사실상 끝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김 의원님 말씀대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이 물꼬를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 이제 문제는 그 180여 명이라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줄서기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제 바쁘죠.
어느 줄로 타야 되느냐. 네. 그래서 역시나 이 정치인들 이 줄타기 이 줄서기는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권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 야권에서 문 대통령도 사실은 이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야당에서는 홍준표 지금 이 후보가 지금 이제 재수생으로 자기가 다시 재등판을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미묘했어요. 그렇게 뭐, 지지도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갑자기 막 부상하는 소식이 막 들리는데.
그렇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예측 못하는, 요소들이 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특히 이제 이저 야권 후보로 들어오기 전에는 윤석열 뭐 최재형 이런 쪽이 이제 대세인 것 같고
네.
당내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제 홍준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미미한 존재였대랬는데
네.
지금 뭐 윤석열을 치고 올라오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쪽의 사람들의 조사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따라 저 이제 초월하는 네. 뭐 이런 양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여당 쪽이 이제 이낙연, 이재명이라는 양강 구도로 해서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좀 이른바 접전이 있을 줄 알았다가 물론 이제 이재명 쪽이 당연히 앞서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상당한 이제 접전이 예상됐다. 거긴 너무 싱겁게 끝나고
네.
이제 이쪽은 아마 그동안에는 뭐 그냥 저기 도저히 누가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독식했었던 것이 사실 윤석열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양강 구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하는 식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뒤쫓아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바짝 그 추격을 한다는 것이 죽이는 심리적인 효과가 큰 거죠. 이제 윤석열 입장으로서는 쫓기는 게 되는 거고, 지금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기세를 보이는 건데 여러 가지 뭐 분석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후보의 목소리라는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권 내에서 결코 이제 대깨문 문재인 지지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약간의 이제 그런 그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듯이
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왔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좀 선명한 목소리를 거기는 이제 그만큼 엔티도 생기겠지만
네.
명백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보 외교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노조 문제 같은 경우를 두고 했을 때 지금 많이 이제 비난받는 것이 이른바 귀족 강성 노조들 아닙니까
네.
자동차 노조
그렇죠.
이런 데를 보게 되거나 네. 뭐 그 참 심각하게 짝이 없는데 근데들 한번 좀 보시면 알게 되지만 노조에 관해서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정이 나름대로 세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뭐 되고 나면 저 손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부 두리뭉실. 이 원래 선거 때 이마대다 보면 이 표도 얻어야 되겠고 저 표도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도 듣기 좋은 소리, 저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그건 불가피한데 그것이 동네 의원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가 됐었을 때는 이리저리 NT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의 입장과 소신을 밝히는 거 이게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금수저 이상으로 많은 걸 안고 왔지만은 이제 저기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이제 카더라 방송식으로 해서 저것도 나오긴 합니다. 제일 문제는 결국은 윤석열 표 메시지가 뭐가 있느냐. 윤석열 했다면 떠오르는 것이 일단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항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좋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먹고 살고 지금 뭐 부동산 뭐 교육 안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생활 입장으로 봐서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 제시를 못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없이 두리뭉실을 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하여튼 엄청났던 그 반석 같은 지지를 까먹고 지금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으니까 향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재명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력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부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서로 대립각을 보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양쪽 진영의 그 저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라든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이런 접전 속에서 다시 두드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네.
흐리멍덩하고 다 끌어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식으로 해갖고 조국 때도 보게 되고 나면 또 언론법 때도 보게 되고 나면 그저 앉아서 뭐든 하는 것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구나 느낌을 주게 되니까 저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겠죠.
네. 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과 바닥을 쳐서 튕겨나가는 것이 사실은 올라가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네.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주 바닥을 쳐도 몇 번을 쳤기 때문에 튕기는 힘이 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 중에 지금 뭐 시간이 지금 뭐 좀 짧게 남아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 역선택이라는
네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역선택이 뭡니까?
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당에서 지금 현재 뭐 미국과는 달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에서 후보를 대선 후보를 뽑을 때
네.
이제 그걸 어떤 식의 룰로 뽑느냐 하게 되면 그냥 알기 쉽게 이래서 절반은 당원 투표
네.
절반은 나머지 일반 국민 투표식으로 해서 그 지지율을 합산해 갖고
네.
더 높은 지지율을 얻는 사람을 이제 후보로 뽑겠다. 이래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서로 상대당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한테는 더 쉬울 것 같아. 만만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당원 투표는 까지 그냥 그렇다고 당원의 입장이 반영된다 치더라도
네.
일반 여론조사 때는 그야말로 국민 여론조사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여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네.
윤석열이보다는 홍준표라도 더 만만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국민 투표, 저 여론조사 때 사실은 거기 절대로 윤석열이나 홍준표 찍지 않을 사람이지만은 여론조사에 이제 참여하는 일원으로 해갖고 자기는 이제 여당 지지자인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더 쉬울 것 같은 게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역선택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네.
그것이 뭐 이래서 41대 42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만약에 홍준표와 윤석열 지금 이제 어쨌든 제일 이제 떠오른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그 야당 후보가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원까지 그 똑같다 치더라도 국민 여론조사 때 저쪽에서 이렇게 되면 한 2, 3%쯤의 여당 지지자들이 거꾸로 홍준표를 키워줘갖고 홍준표를 후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역선택이라서 그래서 룰 같은 걸 할 때 역선택은 읍기하자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뭐, 이런 구조 자체나 제도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항목마다 안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역선택 부분이 지금 후보들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신경전이죠.
네.
그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뽑아주고 떨어뜨리자. 아주 못된 마음이네요. 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아프간 상황, 그리고 한국 대선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영일 의원,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